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리에서 창세기에 그 신앙의 첫 번째 선조인 아브라함이 제사를 바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저자의 의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겁니다. 모든 제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제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제의가 집중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집중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 왕국이, 그 임금의 시대가 오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면서 나름 그 이전보다는 그 제사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엄청나게 집중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산당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물들이 개별적으로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산당, 우리 한글로는 산당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높은 곳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서에는 아마 high place라고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동서고금 불문하고 높은 곳이 약간 좀 신성한 곳이라는 개념은 어디나 비슷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들이 저녁에 있었고 레위인들이 그 흩어져가지고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바쳤는데, 그걸 이제 왕정시대, 중앙집권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 중앙집권의 왕정과도 사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권력을 한 군데로 모음에 있어서 백성들의 정신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왕도 이걸 바라게 됐고, 정신도 그렇지만은 뭐 어찌 보면 정신만큼 중요하고 그들이 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는데, 제사를 바칠 때 제물이 그 뭐 짐승부터 시작해서 곡식이 모두 다 그게 수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바치는 짐승들의 숫자가 수십 마리였습니다. 황소를 한 마리 정도를 매일 바쳤다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먹을 것과 그 재물이라는 게 사실은 양이 엄청났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의를 모으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고 난 후에도 이전에 했듯이 각 지역에서 제사를 여전히 바쳤다는 거죠. 뭐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관습이 큰 성전 안에 세웠다고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 제사를 성전으로 모으기 위한 사제들의 시도였고, 그 시도가 가장 성공했을 때는 심지어는 지역에서 산당에서 바치는 그 제사,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예루살렘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 먹을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뭐 건강이 나빠졌네 말았네 하는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모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작을 모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엔 옆에 있는 양이었습니까? 양새끼 하나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신 바쳤죠. 그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리신다는 복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다시 두 가지 정도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가나안 이방 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믿음이, 왜냐면은 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는 깨끗하게 그 이민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자기들만 그 땅을 차지한 영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지파들이 그 지역에 원래 살던 가나안 민족들과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민족의 어떤 문화, 종교, 뭐 여러 가지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스라엘 속까지 들어와서 유다인들마저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에 펼쳐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죠. 레위기 나중에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20장 2절에서 5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 이런 관습이 되게 횡행했다라는 뭐 반증이죠. 그리고 이거는 법칙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 하권입니다.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벤 힌놈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골짜기를 하면 예루살렘이 제 기억엔 동쪽과 남쪽, 서쪽이 우리를 지금 골짜기도 아닌데 그네들이 지금 나름 골짜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고 성전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몰록 산당에서 제 그 산당 아니 그 성전에서 나름의 성전에서 아이를 바치고 돌아왔던 그런 장소 그런 장소를 아예 이 임금이 요시아 임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임금이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몰록이라는 이방의 신이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백성이 그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왜 미치지 않고서야 아이를 제물로 바쳤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념이 다르면 이런 짓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아이고 아내고 모두 다 남자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가장의 그 선택에 달려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번에 뭐 아이를 갖다가 뭐 적어도 10명씩 이렇게 죽고 뭐 어떻게 낳고 죽고 놔둬도 죽고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굳이 이해를 한다면요. 하여튼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아이를 바치는 거죠. 아이 하나 정도 바쳐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뭐 바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바쳤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바친 듯합니다. 우환이 끊이지 않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아예 한 번씩 바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몰록이라는 우상은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펼친 이런 형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입 안에서는 장작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우상의 팔 위에다가 벌린 팔 위에다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불이 타고 있는 입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그 입 속에서 불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죽으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겠죠. 그 20 동안 아이의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 바퀴를 세게 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몰록에게 바치는 제사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악한 관습을 하느님께서 금지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기존의 시대의 윤리를 넘어서야 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몰록에게 바치는 제사를 금한다는 것, 어찌 보면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하느님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전적으로 존중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종교가 곧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착각을 너무나도 자주 하죠. 윤리가 종교의 전부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윤리는 종교의 한 부분이지 윤리를 종교의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인간을 판단하고 단지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게 되죠. 윤리라고 해봤자 대단히 중요한 듯이 여겨지지만 죽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하느님 앞에 서면 그 윤리로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이단에 대한 종교의 물리적인 재판과 처벌이 그 비관한 예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만,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만 알아도 비난받을 일이긴 하죠. 어쨌든 당시 사회의 윤리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아들을 바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하느님을 따라야지. 윤리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경외로운 분이다라는 걸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앙과 시대 윤리가 충돌할 때 신앙을 윤리에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죠. 바로 성모님의 잉태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거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당시 윤리에 따르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죠. 비난도 비난이고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그걸 거부하지 않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시 사회의 단죄를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온 비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으로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십자가를 갖다 아름답게 바라보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독한 율법의 파괴자고 그렇게 고발당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당시 유다인의 지도층은 예수를 윤리적으로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보았죠. 뭐 지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윤리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 관습을 파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매번 윤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하죠. 숱한 순교자들, 그죠? 현 체제나 현 윤리를 전복시키려고 전복시키려는 이들 여겨졌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걸 생각해 보면 윤리라는 것이 종교 안에서 한가 부분일 뿐이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좁은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믿더란 미워하더라도 미래의 시간에는 그 관계가 그 사람의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게, 증오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막펠라의 무덤 이야기, 2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막펠라의 무덤이 있는 사라가 죽은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구약에서 사무엘기 학원인가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자신의 나라의 첫 수도로 삼았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게 아니라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한 두세 지파만 거느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인 역량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포섭하게 되면서 열두 지파가 전부 다 다윗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때쯤 정복하게 되면서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도는 헤브론. 현재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서구 지역,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잘라져 있는데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속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UN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유대인 정착민들이 그 지역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유대인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 정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면 그곳은 유다인에게도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 묻혀있거든요. 아브라함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갈등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거의 성인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기 시조인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몸종에서 몸종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사실 첫째잖아요. 그 이스마엘에게서 이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아빠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슬람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은 유대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중요한 인물이고 뭐 그리스도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처럼 모든 종교가 거의 계시 종교가 세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건데 유대인 이주민들이 제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또 들어와 있고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더라도 헤브론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튼 다시 성서로 와서 헤브론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자기 땅이라고 차지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펠라의 무덤을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처음으로 가진 땅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약속의 땅 안에서 처음으로 그 자기 민족의 땅이 된 곳. 이래저래 의미가 있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과 레베카가 묻혀있고 심지어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내노라하는 인물들이 모여있는 중요한 장소. 그래서 현재도 이래저래 그 복잡함을 유지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 또 아브라함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